요한복음 6번 메시지 생명의 원칙.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쓸 때 100% 비둘기, 즉 그 영의 기름 부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놀랍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책 전체에 대한 소개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해설자들은 1장의 첫 18절만이 소개의 글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1장 전체가 소개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개의 글은 영원 과거에서 시작하여 영원 미래에 끝납니다.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는 시간의 다리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섯 개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점을 지난 메시지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추출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추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한 소개를 한 후에 요한은 생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생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들 중 12가지 정도만을 선택했습니다.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시작해서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까지 9가지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발을 씻기신 사건들을 더한다면 총 12가지의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께서 거듭남에 대해 니고데모와 이야기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복음서는 하늘에 속한 저자에 의해 주의 깊게 계획된 것입니다. 마태는 특정한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는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또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이 이야기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도적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죽어가는 도적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한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생명의 원칙, 사망을 생명으로 바꿈. 나는 처음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건 뒤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사건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9가지 사건들 각각에 있는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나사로의 경우에서 분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냄새까지 났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안팎으로 죽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의 구석구석에는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으로 가득 차고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건에 생명의 원칙을 적용하면 예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원칙은 마지막인 나사로의 사례에 적용될 뿐 아니라 첫 번째 니고데모의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니고데모가 사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신인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니고데모는 죽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망이 생명으로 바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죄가 있다거나 더욱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죄가 있고 뱀과 같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목이 말랐고 이 목마름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목마를 때 그것은 당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마르다는 사실은 당신 안에 죽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례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례에서 확립된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안에서 사람의 생명의 누림으로서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오심. 이제 예수께서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부활 안에서 오신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 부활로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유이다.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전체적인 이야기는 비유이며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를 의미하는 사흘 되던 날. 이 표적을 행하신 날은 사흘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은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29절, 35절, 그리고 43절에서 세 번 사용됩니다. 왜 1장에서 이튿날이 세 번 사용되었는데 2장 1절에서 사흘 되던 날이 사용되었습니까? 2장에서의 사흘 되던 날은 실제로 다섯째 날이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요한에게 가서 요한 형제,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튿날이 세 번 있으니까 2장 1절에서는 다섯째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요한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제여, 그래서 나는 1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 말하지 않고 2장에서 사흘 되던 날이라고 부를 때까지 그들을 각각 이튿날이라고 부른 겁니다. 1장에 있는 세 가지 이튿날을 보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부활 안에서였겠습니까? 확실히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부활 안에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이튿날에 일어났지만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튿날은 43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일도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한 곳에 와서만 사흘 되던 날을 봅니다.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갈대아 땅인 가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에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분이 가나에 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으며 가나는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상하기 쉬운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는 약한 사람들인 우리를 주님이 꺾지 않는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릴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의 땅인 가나는 이 땅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은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일종의 가나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나에 오신 것은 그가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대와 같이 약하고 상하기 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 안에서 오셨습니다. 멸시받은 땅 갈릴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참석했던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멸시받는 땅인 갈릴리는 세상의 낮고 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결혼과 사람의 생명의 누림을 의미하는 혼인잔치. 혼인과 혼인잔치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혼인이 없다면 사람의 생명이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혼인은 사람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혼인을 없앤다면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혼인은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갖고 있는 누림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혼인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인잔치에서 슬프게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슬퍼한다면 그것은 예의 없고 교양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장례식에 참석해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는 기뻐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화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경사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으로서 포도주는 이 누림의 기본적 요소를 나타낸다. 고금 동서에서 혼인잔치는 주로 포도주에 달려 있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기쁨이 생명에 달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물과 달리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포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누림은 그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끝날 때 모든 누림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생명이 모자랄 때 죽음으로 가득 찬다. 혼인잔치는 즐거운 것이지만 그 기쁨은 잠시 동안입니다. 어떤 혼인잔치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는 30분을 약간 넘게 지속된 혼인잔치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30분 정도만 행복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혼인잔치요 그 즐거움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혼인잔치에서 누림의 중심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생명의 기쁨도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 혼인잔치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생명의 누림이 끝났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이든지 당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인간의 모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또는 당신의 직장이 얼마나 좋든 간에 당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포도주가 다 소비될 때 포도주에 달려있는 잔치는 끝이 납니다. 당신의 모든 즐거움은 당신의 생명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당신의 즐거움도 끝이 납니다. 당신에게 있는 혼인잔치가 어떤 것이든 생명이 끝날 때 연회도 끝나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가나에 가시기 전 포도주가 모자랄 것을 아셨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나에 갔던 것을 볼 때 확실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주는 우연히 모자라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는 포도주가 다 소비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변케하는 생명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가나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분은 그 상황을 다루고 치료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더러운 물을 새롭게 함으로 고쳤던 것과 같이 주님은 사람의 상태 안에 있는 죽음을 치료해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즐거움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생명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끝내는 상황 안에 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60세가 넘는다면 포도주가 거의 사라져가는 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우리의 혼인잔치가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오십니다. 우리의 혼인잔치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항아리 여섯.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물항아리는 여섯 개였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육의 수는 창조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돌항아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돌항아리일 뿐입니다. 돌항아리들인 우리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갈대 땅인 가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가나에 있는 돌항아리들이었습니다. 물로 하는 유대인의 결례. 물항아리는 유대교의 결례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로 하는 유대인의 결례는 어떤 죽은 실행들에 의해 사람들을 깨끗게 하려는 종교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을 씻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물로 하는 결례는 생명이 없는 외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움. 주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인 물항아리는 사망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꿈. 죽음을 의미하는 물. 주님이 그들에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사람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생명을 나타내고 다른 곳에서는 사망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과 침례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 물은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도랑아리가 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항아리가 아구까지 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이 우리도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포도의 생명즙인 포도주. 놀랍게도 주님은 이 죽음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은 주 예수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변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우리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결코 다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래로 영적인 누림이 있는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혼인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있지 않고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 안에 있습니다. 연회장이 새로 나온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했듯이 거듭남으로써 얻은 생명이 원래의 생명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나쁜 포도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이전 생명은 훨씬 열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에가 아닌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생명은 낮은 생명이고 두 번째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 됩니다. 새로운 혼인잔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되었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 자신인 거룩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음의 물로 가득 찬 물항아리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 예수여 라고 말했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물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망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생명이 모자라게 되는 지점까지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께 자신을 열 때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에서 주님은 사망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표적의 시작. 이 복음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표적이라 불려졌다. 이 책에서 주님에 의해 행해진 모든 기적들이 표적이라 불리웁니다. 그것들은 기적이지만 생명의 문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사용됩니다. 흠정역에서 기적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표적들이란 말입니다. 표적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등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기적일 뿐 아니라 표적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원칙.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첫 번째 표적이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표적들에 대한 원칙, 즉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것은 생명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진 생명의 원칙이 모든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듭날 필요가 있었던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람 니고데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을 사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단지 하나의 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결국 인간의 기쁨은 끝이 났었습니다. 인간의 기쁨인 포도주를 누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공허와 사망만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인 거룩한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여줍니다. 그의 병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가리키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 그는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는 대단히 연약했고 종교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왜 선할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포도주가 바닥이 났었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표적에서 보았듯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른 경우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굶주려 있는 큰 무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즐거움이 끝났음을 보여주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습니다. 8장에 있는 죄 많은 여자도 즐거움의 포도주가 소모된 사람입니다. 9장에 있는 소경도 인간 생명에 있는 누림이 없는 자입니다. 특히 이것은 11장의 나사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나사로의 경우에 중요한 요점은 첫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첫째 사례에서는 혼인잔치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서는 나사로와 두 누이들과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랐고 나사로의 경우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끝났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있는 포도주가 소모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두 사례에서 생명의 원칙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 상황에 오셨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례에서 세워진 생명의 원칙이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 계시된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고 지식의 나무는 사망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생명의 결과가 되는 생명나무와 죽음의 결과가 되는 지식의 나무에 항상 일치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 11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신성이 그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때 나타났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예수의 어머니.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생명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정복되어야 하는 타고난 그대로의 사람의 어떠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천연적인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의 어머니와 아주 같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따라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오늘날의 마리아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천연적인 사람은 오 주여 이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에서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의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표면에 나타나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때 주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많은 형제들이 아내들을 위해서 주님께 오 주여, 당신은 나의 부인을 잘 아십니다. 주여, 당신은 그녀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기도, 즉 천연적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인 안에 있는 죽음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하십시오.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게 하십시오. 그때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죽음에서 살릴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당신의 부인이 죽고 장사되고 썩기 시작하도록 두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개인들과 교회들로부터 형제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우러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약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죽었을지라도 아직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가 표면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원칙에 의합니다.